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 참석 중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남중국해 간척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오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척 작업을 일시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이미 중단했다며 항공기로 현장을 둘러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6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일부 지역에서 간척 작업이 곧 마무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주요 해상 무용로인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과 중국이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분쟁 지역을 군사화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려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염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케리 장관에게 중국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원하는 당사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점을 항상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오늘 북한을 방문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희호 여사와 일행 18명은 오늘 오전 11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오후에 평양산원과 옥류아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평양산원은 북한의 여성종합병원으로 이 여사는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도 이 병원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여사 일행은 저녁에는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백화원 초대소에서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여사는 방북 둘째 날 내일 오전 평양의 애유관을 방문하고 셋째 날에는 묘향산 관광을 한 뒤 오는 8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 여사와 함께 방북한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민족분단 70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6.15 정신으로 화해와 협력, 사랑, 평화적으로 서로 왕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방북길에 오른다는 이 여사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강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화력발전소들의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 총장 면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담하고 적극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나라들을 압박하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큰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미국 화력발전소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전력 계획이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과 기업인들을 사찰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바이든 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지만 그가 이번 사찰 의혹에 대해 확인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는 미국 정보당국이 아베 총리가 처음 집권했던 지난 2006년부터 35개 일본 기업들과 정부 부처, 개인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최근 인도양의 한 섬에서 발견된 항공기 잔해가 말레이시아 실종 여객기의 것인지 여부가 이번 주말쯤 판명될 전망입니다. 프랑스와 말레이시아, 호주 조사당국은 오늘 지난주 프랑스 레유니옹 섬에서 발견된 항공기 잔해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당국은 현재 이 부품이 실종 여객기의 것인지 여부와 사고 원인과 관련한 단서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적어도 32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열차 두 대가 어젯밤 마디아 프라데시주 마자크강에 작은 교량을 지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인도 철도 당국은 두 열차가 교량에 접근할 무렵 해당 지역은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북한에서 최대 명절은 최고 지도자의 생일이죠.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은 명절로 기념하고 있으시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상당히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의 생일은 어떨까요? 바로 어제가 오바마 대통령의 5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6년 전에 백악관에 입성할 당시에 40대 후반이었던 그의 까만 머리가요. 이제는 흰 머리가 눈에 많이 띄게 많아졌던데요. 내년이면은 임기를 마치는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에서 조용하게 생일을 맞았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하 메시지와 선물은 많이 받았겠죠. 단문을 올려서 소식을 주고받는 이 트위터를 보니까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54세가 됐다면서 생일 축하 고깔 모자를 쓰고 빙긋 웃는 오바마의 사진이 올라갔던데요. 생일 메시지를 아마 가장 많이 받은 공간이 바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일 겁니다. 국민들은 물론이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또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도 여기에다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최고의 댄스 파트너고 남편인 당신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말이죠. 자, 그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일단 아침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하고 업무를 보고 점심은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이 30여 개 신생 기업 창업자들을 초대해서 기술력을 시연하는 시간도 지켜봤고요. 여성 기업인에게 작은 로봇 인형도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 기업가들에게 내년이면 나도 직장을 구해야 할 처지가 될 테니 잊지 말라는 농담 섞인 당부를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또 저녁 식사는 워싱턴 DC에서 최고로 꼽히는 식당에서 아내와 또 이복 여동생과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봤더니요. 장미 정원 같은 분위기에 보통 가격의 음식들, 하지만 특별 메뉴도 있더군요. 오바마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보며 하루를 열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잔을 기울이며 54번째 생일을 마감했습니다. 저도 조금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의 배경과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4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북한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가끔 구름 많겠지만 평안남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에서 25도, 낮 최고 24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25도에서 30도 분포. 신의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23도에서 27도 분포. 개성은 구름 많겠습니다. 24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1950년대에서 70년대 활동했던 미국 흑인 가수 제키 윌슨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최고로 달콤한 기분이 드네요 라는 노랫말이 있는데요. 알겠다, Sweetest Feeling 감상해보시죠. The closer you get, the better you look, baby. The better you look, the more I want you. When you turn on your smile, I feel my heart go wild. I'm like a child with a brand new toy.
The deeper your touch, the more you thrill me. It's more than I can stand. Girl, when you hold my hand, I feel so grand that I could cry. And I get the mama, the sweetest, baby, the sweetest, loving you. The greater your love, the stronger you hold me, baby. The stronger your hold, the more I need you. With every passing day, I love you more in every way. I'm in love to stay, and I wanna say, I get the baby, the sweetest, honey, the sweetest, loving you. Baby, the sweetest,
sweetest.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내일 밤 열리는 첫 공화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 참가자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최근 미국 자치령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푸에르토리코가 여전히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사냥 기념품의 운송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폭스 뉴스 방송이 주관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요,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가 이번 대선 첫 TV 토론회인데다가 또 지지율 순으로 상위 10명만 참석시킨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참가자 명단이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주최 측인 폭스뉴스는 어제 그 토론회 참가자 1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전국적인 여론조사 5개를 근거로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네.
전현직 주지사 5명과 현 상원의원 3명 등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기업인과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들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어느 후보가 명단에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죠.
네, 먼저 요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6월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이후 멕시코 이민자들과 전쟁 포로 출신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네.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 박사가 포함됐습니다.
네, 자, 그렇게 5명이 포함됐고요. 또 현직 상원의원 3명이라고 하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하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또 랜드폴 상원의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상원의원 3명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까지 합쳐서 모두 10명이 내일 토론회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참가자 명단에 들 수 있을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지율 순위가 9위에서 10위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요.
예.
특히 이번 토론회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데 이 케이식 주지사 같은 경우 출마 선언을 늦게 하긴 했지만 이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주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이 자칫하면 참가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하고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현직인데도 들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뿐만이 아니고요. 앞서 2012년 공화당 경선에 도전한 경력이 있는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와 릭 센토럼 전 상원의원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꽤 이름 있는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소한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토론회에 나설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토론회 참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그 전국적인 여론조사 표본이 너무 작아서 이 전체적인 여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밖에도 탈락한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네.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와 짐 길모어 전 버지니아 주지사, 그리고 유일한 여성 후보인 칼리 피오리나 전 휠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도 이 참가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이들 탈락한 후보 7명은 본 토론회에 앞서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별도의 토론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예. 자, 어제 방송에서 이 폭스 TV에서 나온 최신 지지율을 전해드렸는데요. 또 미국 CBS 방송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조금 수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폭스 뉴스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이 공화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기업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역시 24%로 선두였고요.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13%로 2위, 스콧 워커 현 위스콘신 주지사가 10%로 3위였습니다.
네, 1위의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위, 3위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도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내년 11월에 열리는 본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후보라고 답한 사람이 26%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다음이 부시 후보, 워커 후보 순이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마이크 허커비 전 주지사가 8%로 4위였고요. 벤 카슨 후보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각각 6%로 공동 5위를 차지했습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4%, 크리스 크리스티 현 뉴저지 주지사는 3%였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3% 미만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면은요, 미국 영토지만 정식 주가 아니고요. 이른바 자치령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푸에르토리코가 이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지난 월요일에 발생한 채무 불이행 상황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이 푸에르토리코 공공금융공사가 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총 5,800만 달러를 상환해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약 60만 달러만 갚고 이 나머지 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이 푸에르토리코가 진 빚이 모두 72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디폴트된 빚이 채권에 따라온 채무였죠.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이 푸에르토리코 정부 개발은행 산하 공공금융공사가 이 학교를 건설하고 매립지를 만들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에 딸린 채무입니다.
네.
이 채권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기업 등이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라고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는데요. 이 채권을 발행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이 원금에다가 이자를 얹어서 이 채권을 산측에 돌려줘야 합니다.
네. 그런데 푸에르토리코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빚더미에 오른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근본 원인은 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정부에 들어오는 세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렇게 나라 금고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면 이 보통 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공공사업을 줄이거나 공무원을 해고하는 등 이 살림살이를 줄여야 하는데요.
네.
이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이런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계속 채권을 팔면서 버텨오다가 결국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푸에르토리코가 발행한 채권이 그동안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꽤 됐다고 했는데 이 채권이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뭔가요?
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푸에르토리코 정부 채권은 되게 안전한 투자처로 생각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생겨도 이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채권에 딸린 빚을 모른 채 할 수 없게 이렇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는 미국 본토에서 물어야 하는 세금, 그러니까 연방이나 주정부 또는 시에 물어야 할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떼일 염려가 없고 또 세금도 싸니까 이 푸에르토리코 채권이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작이라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채권 채무 가운데 이 130억 달러를 갚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매달 9,200만 달러씩 넣어왔는데요.
네.
최근에 이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년 1월 1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3억 7천만 달러를 갚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 채권은 정부가 원금과 이자 지불을 보증하는 일반 보증체이기 때문에 만약 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반 보증체라면 지난 월요일에 디폴트된 채권과는 다른 건가요?
네, 월요일에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갚지 못한 돈은 그 푸에르토리코 공공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이었는데요. 이 주정부가 실질적인 보증을 하긴 하지만 이 법률상으로 보증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 네. 네,
하지만 일반 보증채는 정부가 법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절대 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질 염려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채권이란 거죠.
예.
그런 채권을 막지 못하면 정말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돈을 꼭 갚아야 하지만 돈이 없는 상황 같은데요. 푸에르토리코 정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 미국 본토에 있는 주정부나 시정부 같으면 이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파산하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법원에서 이 빚을 조정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는데요. 그런데 그 푸에르토리코는 파산하겠다고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으로 파산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조건 채권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외부 도움이 없으면 일단 채권을 산 측과 협상해서 빚을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올리거나 정부 예산을 대폭 줄여서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방금 외부 도움을 언급하셨는데 본토에는 연방정부나 연방의회가 도울 방법은 없는 건지 뭐 가령 연방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든가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요.
네.
이게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 본토에도 돈 문제로 고생하는 지방정부가 많은데 연방정부가 이런 지역은 나몰라라 하면서 이 푸에르토리코만 돕겠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그 정례 브리핑에서 이 아직 푸에르토리코에 구제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라면 연방의회가 그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드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것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고요. 아직 연방의회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이 미네소타주에 사는 한 미국인 치과 의사가요. 최근 아프리카 나라 짐바브웨에서 유명한 국민사자 세시를 죽여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델타 항공이 눈길을 끄는 발표를 했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네, 이 아프리카 노선을 운행하는 미국의 대형 항공사 델타 항공이 이른바 사냥 트로피를 운송하지 않겠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이 델타 항공은 구체적으로 사자와 레오파드 표범이겠죠.
네.
그리고 코끼리, 들소, 그리고 코뿔소의 사냥 트로피를 자사 항공기에서 화물로 싣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냥 트로피라고 하면은요, 사냥한 짐승의 일부를 뭐 기념으로 만든 걸 말하죠?
네, 맞습니다. 사냥해서 짐승을 잡은 다음에 이 짐승의 머리나 전부나 일부를 박제하거나 해서 기념품으로 만든 걸 말합니다.
네, 그럼 이 델타 항공이 이번에 사냥 트로피를 화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아무래도 이번 문제가 된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인 의사가 짐바브웨의 그 이른바 국민 사자를 죽인 사건이 불거지면서 새삼 동물을 죽여서 사냥 트로피를 만드는 관행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여론을 생각해서 델타 항공이 이번 조처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조처를 내린 게 델타 항공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4월에 이미 남아프리카 항공과 에미레이트 항공 등이 델타 항공과 같은 조처를 내렸고요. 지난주에는 에어프랑스와 KLM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사 등도 동참했습니다. 미국 항공사로는 델타 항공에 이어서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 항공 역시 더 이상 사냥 트로피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 정부가 이 사자를 죽여서 논란이 된 미국인 의사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연방기관으로 어류 야생동물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직에서 이 기관에서 그 사자 세시를 죽음을 둘러싼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에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어류 야생동물국이 세시를 죽인 미국인 월터 파머 씨가 외국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살해한 행위가 이 미국의 연방법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최근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월요일 이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청정 전력 계획을 공식 발표했죠. 자, 그러자 미국 대선 후보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선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을 극찬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 계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을 앞다퉈 비판했는데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계획은 대통령이 행정명령 권한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 전력 계획이 대통령 행정명령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계획이 정말 이 대통령 행정명령의 남용일까요? 그 대답을 알기 위해선 행정명령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입니다.
네, 자, 대통령 행정명령, 미국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우선 이 정의부터 알아보고 가죠.
예, 대통령 행정명령은 영어로 executive order라고 하는데요. 연방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연방기관과 기관의 장 그리고 연방 공무원들에게 시다라는 명령으로 미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행정명령은 해당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네. 행정명령의 역사가 무척 오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초기엔 해당 기관만 볼 수 있게 돼 있고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1900년대 초부터 미 국무부가 행정명령에 번호를 매겨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기록상에 남아있는 행정명령만 13,000건이 넘고요. 또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인터넷에서 백악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한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미국의 헌법에 행정명령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에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허용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2조에 보면 대통령에게 행정 권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내용이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행정명령은 또 일반 법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구성용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 법이 따로 있는데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별도로 발동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 미국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치고 싶어도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법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뜻을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즉시 효력이 발휘되죠.
네. 그럼 의회가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못 막는 건가요?
막을 방법이 있긴 합니다. 만약 의회가 행정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어떤 식으로 시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은 이런 의회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지요.
네.
의회가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맡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행정명령에 반대하기 위해서 해당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이 재정의 지원을 축소해버리기도 합니다.
네. 또 그런 거 하면 행정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로 행정명령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란 이유로 법정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철강 노동자들의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철소를 압류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이 사기업인 제철소들을 압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 판결은 행정권을 제한한 이 획기적인 판례로 남아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사건을 제외하고 대법원은 거의 대부분의 행정명령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의회가 이 모든 행정명령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소송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예, 의회는 외교나 국방 또는 해외 협상 등에 관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군 총수권자이자 외교수장이기 때문인데요.
네.
또 관련 권한을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외교나 국방 관련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는 편이고요.
네.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에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탄생한 게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되는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령도 행정명령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 군부대 내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흑백 통합 학교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붙였습니다.
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거주와 취업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낙태를 위해서 연방기금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후에 다시 이 낙태 지원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해버렸습니다.
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폐지하면서 종교계하고 또 보수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었죠?
맞습니다. 사실 클린턴 대통령은 재임 동안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과 상의 없이 행정명령을 남용한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빌 클린턴 대통령은 8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364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역사상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대통령이 클린턴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가장 많은 행정명령을 내린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베트 대통령인데요. 무려 3,700건이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존 애덤스 대통령 같은 초기 대통령은요. 재임 중에 단 한 건의 행정명령만 내린 적도 있고요.
네.
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8번 발동했습니다. 이 사실 1,000건이 넘는 행정명령을 내린 대통령도 3명이나 있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재임 시절 그러니까 60년대 이후로는 대부분 많아도 400건을 넘지 않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전임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91건이었습니다.
예, 그럼 현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예, 2008년 이후 지난 월요일에 내린 행정명령까지 모두 더해서 총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내린 이민개혁 행정명령인데요. 이민개혁안이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걸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죠. 하지만 일부주의 반발에 부딪혀서 행정명령이 시행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여전히 법적 공방이 오가고 있고요. 또 월요일에 발표한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도 일부주가 반발하면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중에 북한과 관련한 것도 있겠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특정에서 제재를 가한 행정명령 4건을 발동했는데요.
예.
2008년과 2010년, 2011년에 내린 이들 행정명령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 금지와 북한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2일엔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대북 제재를 담은 이 새 행정명령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5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미국 남성 가수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 솔직하게 해주세요. Be honest 들으시고요. 미국은 지금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오케이, go. Go hang your heart on any tree. You can make yourself available to anybody, 'cause every living person knows you are a prize. Whichever way you go, I'll be easy to find. I don't ask for much, just be honest with me. I don't ask for much, be honest. Think of this song as a promise. You can do what you want. If you decide you want to move into a new stage, deleting me from pages in your mission statement. My love is unconditional, make no mistake. I don't ask for much, just be honest with me. I don't ask for much, just be honest with me. Your heart has to say about me. There's no dotted line to sign away your freedom. I'll acknowledge you for what you do to keep strong. I'll always get behind you, don't get me wrong. I don't ask for much, just be honest with me. Just be honest with me. Who we are when love is what it wants to be. We are free and we are having the best day ever by far. Yes, we are.
Sensing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는요, 9일 동안 아주 뜨거운 스포츠 열전이 펼쳐졌습니다. 2015년 스페셜 하계 올림픽이 열린 건데요. 이 스페셜 올림픽은요, 지적 발달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훈련 기회를 제공해서 신체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국제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65개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운동 실력을 뽐냈다고 하는데요. 그 열기의 현장을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100m 달리기 시 합이 벌어지는 육상 경기장. 출발 신호에 맞춰 선수들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7월 25일 개막한 2015 LA 스페셜 올림픽에는 6,500명의 선수들이 25개 종목을 겨뤘는데요. 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지켜보는 감독과 가족들의 마음도 선수 못지않게 벅차올랐는데요.
I can only say it's a privilege to be here. It's an amazing games. They're going really well.
아일랜드에서 온 한 육상 선수의 어머니는 이번 LA 스페셜 올림픽에 참석하게 된 것이 영광이라며 선수들이 보여주는 경기 내용도 훌륭하고 경기 진행도 순조롭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온 한 선수의 어머니는 자국에서 선수 6명이 이번 대회에 참석했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국제대회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흥분에 감추지 못했지요.
In a new place, new experience, new challenges, and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겁니다. LA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장애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운동 실력을 뽐내는 장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요. 경기장 한쪽에서 들리는 흥겨운 음악을 따라가 보니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멕시코 전통음악단이 연주하는 동안 이란에서 온 북연주가가 멕시코 음악가들의 기타를 마치 북처럼 치면서 박자를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세계 곳곳에서 온 선수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감상하고 있었지요. LA 스페셜 올림픽에선 이런 문화 행사만 열린 건 또 아닙니다. 경기장 또 다른 쪽에선 스페셜 올림픽 선수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의료용 침대와 의료 장비가 갖추어진 이 공간에서 선수들은 건강 검진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있었지요. 이 프로그램 담당자인 레비 해리슨 박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Getting them glasses, shoes, eye care, proper hearing aids. It's all about giving them
많은 의사와 치과 또 안과 전문의 등 의료인들이 자원봉사로 현장에 나와 선수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무료로 안과 치료도 해주고요. 안경도 주고 청각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선수들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선물하기도 하죠. 이런 도움을 발판으로 선수들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LA 스페셜 올림픽은 LA시 곳곳에서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경기가 열려서 선수들은 운동 경기가 마친 후 대학 교정을 돌아보며 관광을 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선수들을 이끌고 온 윤다시 감독은 타이완 선수들은 배드민턴과 농구 등에 출전했다고 했는데요. 경기를 위해 명문 대학인 남캘리포니아 대학이 찾게 돼 무척 기쁘다며 2015 스페셜 올림픽에 자국팀 선수들이 참가한 것이 특권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2015 LA 스페셜 올림픽은 지난 일요일에 막을 내렸는데요. 선수들은 9일간 기량도 뽐냈지만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온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문화도 접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네,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과 선수 가족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 대회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회 한 번만으로 발달장애 선수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진 않겠죠.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정신지체 또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할지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이번 스페셜 올림픽 기간에 열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토론이 오갔을까요? 김현숙 기자가 회의 현장을 전합니다.
2015 LA 스페셜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은 6,500명 정도 되지만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지체나 발달 장애인들이 스페셜 올림픽 같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수용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제단체 대표들과 장애 선수들은 스페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LA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지체 장애인 선수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을 나눴습니다.
Lots of people they don't easily accep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LA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로 회의의 토론자 중 한 명이었던 브라이트필드 샤디 씨는 보츠와나에서 장애인으로 자라는 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nd most of the people they always tease you. So it's very hard.
보츠와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지적 장애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놀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샤디 선수는 이런 점이 무척 힘들다고 했는데요. 보츠와나뿐 아니라 미국 선수도 비슷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로레타 크레본 선수는 미국에서도 발달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요.
Do I feel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the color of my skin? I would say yes a little, but my real discrimination still to this day.
제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제가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갖는 차별입니다. 저는 집도 있고 은행에 혼자 가기도 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저를 보고 당신은 이걸 할 수 없어요 라고 잘라 말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제 말을 듣고 제게 기회를 준다면 제가 해낼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이죠.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의 앤서니 레이크 총재도 회의의 토론자로 참석했지요.
All of the exclusion of children that we're seeing and of people living with disabilities is very costly.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인 어린이나 성인들을 사회에서 나고 시킨다면 결국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이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바꾸고 장애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안는다면 훨씬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 또한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스페셜 올림픽의 창설자인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의 아들이자 스페셜 올림픽 회장인 티모시 슈라이버 씨는 정부와 국제기구 단체들도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지지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Hopefully at the level of the African Union, at the level of the global development banks, at the level of business leaders.
슈라이버 회장은 아프리카 연합 차원이나 세계 개발은행 차원 또는 유명 사업가나 유명 체육인 등이 나서서 이 장애인 통합 교육과 스포츠 등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 적십자와 적신월사 연맹의 엘하즈 아즈 사이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In New York,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are discussing what they call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 회원국 대표들이 현재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속 가능한 목표들에 관해 논의 중인데 총 17개 목표 중에서 4개 항목은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국제 사회의 도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이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했지요.
At the level of the families and the communities, one has to deal with ignorance, with shame,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각종 무시나 편견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당하는 차별이 어떻게 희망과 지지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국가 차원의 교육과 제대로 된 지식, 그리고 장애인을 모범이 될 만한 사람으로 양성하는 겁니다.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야말로 이사이 총장이 말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로레타 크레본 선수도 그 중 한 명이지요.
Do sport and they'll take what they learned on that playing ground if they are able to back to their country.
스페셜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이 가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며 많은 것을 배웠죠. 이제 이 선수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간다면 더 강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지적 장애인들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지역 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인공들이 되겠죠. 장애를 극복하고 최고의 경기, 최선의 노력을 보여준 2015 LA 스페셜 올림픽. 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지난 일요일에 막을 내린 2015 LA 스페셜 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Mike and Jason had. Listen carefully.
Ugh,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Why not?
I couldn't stop thinking about the interview I'll have on Friday. I'm so nervous.
Don't be. You'll be just fine.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Ugh,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지난밤 한숨도 못 잤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Why not? 왜 못 잤는데? 라고 묻습니다. 이어 마이크가 I just couldn't stop thinking about the interview I'll have on Friday. I'm so nervous. 금요일에 면접 볼 일이 계속 생각나서 긴장한 것 같아. 라고 하자 제이슨이 Don't be. You'll be just fine. 에이, 긴장할 게 뭐 있어. 잘할 거야. 라고 위로해 줍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Ugh,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Why not?
I couldn't stop thinking about the interview I'll have on Friday. I'm so nervous.
Don't be. You'll be just fine.
Today's expression is I couldn't sleep. S-L-E-E-P, sleep, a wink, W-I-N-K, wink, last night.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이 문장에서 wink, wink는 아주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The least, L-E-A-S-T, least bit, B-I-T, bit. The least bit과 같은 말인데요. 잠을 조금도 못 잤다는 말이니까 결국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The word wink means to open and close one eye quickly.
Imagine if you are winking all night long. I'm pretty sure you would not be asleep. Maybe something is on your mind, and it's keeping you awake. If you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it means that you couldn't sleep at all.
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며칠 안에 직장 면접이 있어서 그런지 어제 한숨도 못 잤다고 했죠.
Ugh,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because of my stomach ache.
라고 하면 어제 배탈이 나서 한 잠도 못 잤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Ugh,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Why not?
I couldn't stop thinking about the interview I'll have on Friday. I'm so nervous.
Don't be. You'll be just fine.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you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it means that you couldn't sleep at all.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I couldn't sleep a wink last nigh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5년 8월 5일 오늘 19세기 노동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의 사회주의자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20년 독일의 라인즈에서 태어난 엥겔스는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아 평론이나 시 등을 신문에 발표했으며 지배계급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물건들은 매일매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엥겔스는 1844년 독일의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다가 1848년 공산주의자 동맹을 위한 강령인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by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A spectre is haunting Europe.
엥겔스는 이후 1883년 마르크스가 죽은 뒤에도 마르크스주의를 보급하고 국제노동운동에 힘쓰다가 1895년 오늘 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1962년 8월 5일 오늘 Don't let the flame go out. Some like it.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 이브의 모든 것으로 유명한 미국 최고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자살로 보여지는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One of the most famous stars in Hollywood history is dead at 36. Marilyn Monroe was found dead in bed under circumstances that were in
1926년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마릴린 먼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먼로는 16살 때 처음으로 결혼하지만 4년 뒤 이혼하고 이후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 극작가 아서 밀러와도 결혼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1950년 영화 아스팔트 정글을 통해 연기를 인정받기 시작하고 이후 영화 나이아가라에서 주연을 맡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1955년 개봉된 영화 7년 만에 외출해서 그녀가 입고 있던 치마가 지하철 환풍구 바람에 말려 올라가는 장면은 마릴린 먼로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 왕자와 쇼걸을 포함해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은 마릴린 먼로는 하지만 1962년 오늘 3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